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베를린에는 육개장이 없어서. 전성진 지음, 성우 엄지은 읽음.
아참, 내가 집에서 팬티만 입고 다녀도 괜찮아?
요나스가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들고 어기적 걸어오며 말했다. 조금 늦은 질문이었지만 걱정이 꼬리를 물던 차라 충분히 반가웠다. 상관없어. 어차피 아니라고 하기도 못했다.
나는 집에서 바지를 입고 싶지 않아. 집에서는 편해야 하잖아. 여기서 바지랑 스웨터랑 모자까지 쓰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건 집이 아니지.
그러네. 나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송진, 여기는 너의 집이야. 내 집이기도 하고. 네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해도 돼.
옷 얘기를 하다 점점 거창해지는 요나스의 말이 웃기기도 하고 조금 귀찮기도 했지만 묘하게 위안이 됐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가까운 이케아로 가 암막커튼을 사왔다. 방으로 돌아와 잠옷을 입기 위해 옷장 앞에 섰다. 어제 고민하다 골라 입은 잠옷은 벗어놓은 그 자리에 있었다. 노브라가 티나지 않을 정도로 펑퍼짐하면서 프린트가 요란한 티셔츠와 무릎이 살짝 드러나는 길이의 외출용 반바지였다. 불편한 옷은 아니지만 편하지도 않았다. 어제 침대에 누워서도 영 잠옷 같지가 않아 이불을 걷어 차고 덮기를 반복했다. 나는 옷장 안쪽에 쑤셔 넣은 진짜 잠옷을 꺼냈다. 끝나시와 허벅지가 다 드러나는 순면 반바지였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눕자 익숙한 촉감에 마음이 놓였다. 비로소 집이었다. 그날 이후 더 이상 요나스의 팬티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베를린엔 베를리너가 없다. 저 다음 달까지 일하고 그만둬요. 언론인 행사장에서 안부를 묻는 선배 에디터에게 말하자 같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던 모두가 나를 쳐다봤다. 나는 어색하게 웃었다. 잡지 일은 사양산업이라고 노래 부르던 한 선배가 고개를 대차게 끄덕이며 말했다.
오, 좋겠다. 드디어 벗어나는구나.
그런 건 아니고 애인이 독일로 유학 가고 싶다고 해서요.
독일? 이야, 독일 좋지. 어느 도시로 가?
잘 모르겠어요. 미넨이나 프랑크푸르트? 두 달 동안 인터넷으로 독일 도시, 유학하기 좋은 독일 도시, 독일에서 살기 좋은 도시 같은 어설픈 검색어만 돌리고 있던 차였다. A는 해외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었고 나는 외국 생활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막막한 기분으로 허둥지둥하고만 있었다.
장난해? 베를린으로 가야지.
옆에서 듣던 여행 잡지 선배가 불쑥 대화에 끼어들어 말했다.
그니까 베를린이지. 웬 미넨 프랑크푸르트야.
리빙 잡지에서 같이 일했던 선배도 거들었다.
독일에선 베를린이야. 딴 데 가서 뭐하게?
다른 리빙 잡지에서 일하는 선배였다. 테이블에서 이야기가 돌기 시작하니 여기저기서 베를린을 외치는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나는 원래 베를린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역시 베를린이 좋겠죠? 나에게 쏠린 선배들의 시선이 부드러워지며 그렇지, 잘 골랐네, 맞지 같은 반응이 돌아왔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하마터면 얼마나 어리숙한지 들킬 뻔했다. 숨을 고르고 태어난 척했다. 내가 얼마나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지 들키지 않기 위함이었다. 대학 4학년 2학기가 시작하자마자 한 리빙 잡지의 어시스턴트로 취업했다. 별다른 꿈이 있어서 선택한 일은 아니었다. 다만 국어국문학과 전공에 외식조리학과 복수 전공을 하다 보니 음식 잡지나 리빙 잡지에 취업하는 게 말이 돼 보였다. 사실 월간지를 잘 읽지 않았다. 다만 어렸을 때부터 읽은 씬의 21이나 필름 2.0, 무비 위크 같은 영화 주간지와 비슷한 결의겠거니 했다.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앤 해서웨이가 맡았던 안드레아란 캐릭터를 기억할지 모르겠다. 안드레아는 원래 사회부 기자를 꿈꾸다가 갑작스럽게 유명 패션지 편집장 미란다의 비서가 된다. 영화 속에서 모델의 피팅을 따라간 앤드레아가 비슷한 모양의 벨트 두 개를 놓고 고민하는 미란다를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하는 장면이 있다. 미란다는 비웃음에 대한 답으로 앤드레아가 입은 파란 스웨터에 대한 역사를 읊어 앤드레아의 콧대를 꺾는다. 나는 앤드레아 같았다. 브랜드를 잘 몰랐고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개념도 없었다. 거기에 주눅 들고 자신감 없는 버전이었다. 영화에서는 송구스럽게도 편집장이 혼쭐을 내지만 현실은 달랐다. 선배들은 내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 나는 무리에서 점점 밀려나왔다. 그들에게 속하기 위해 나는 선배가 한 주 동안 대여해 쓰고 반납하라며 리스트만 던져준 협찬 물품을 이틀 만에 정리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했고 교통비와 식비 모두 내가 감당했다. 보통 식사는 선배가 사는 게 관례였지만 다들 나와 점심 식사를 피했다. 참고로 당시 어시스턴트의 월급은 38만 원이었다. 어시스턴트로 일한 지 두 달째 되던 날. 집에 가는 방향이 같은 선배와 전철을 탔다. 친해지기 위해 실없는 소리를 해보았지만 선배는 별로 반응하지 않았다. 선배는 한참 내 말을 듣기만 하다 입을 열었다.
근데 너도 네가 우리랑 다른 거 느끼지 않아?
차가운 선배의 질문에 드디어 알았다. 그래, 나는 은따였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은근한 왕따였구나.
너무 노력하지 마.
선배의 말에 오기가 생겨 장단에 맞춰주고 싶지 않았다. 자존심을 부리며 태어난 척 끝까지 실없는 소리를 하다가 선배가 내리고 나서야 입을 다물었다. 군데군데 자리가 비어있는 전철은 고요했다. 한참 동안 창밖에 스치는 야경을 속절없이 흘려보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구인 사이트를 뒤졌다. 전공에 관련된 일 중에 지원할 만한 곳이 거의 없었다. 그나마 포털 사이트용 기사를 쏟아내는 인터넷 매체만 사람을 구하고 있었다. 지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하철에서 선배의 얼굴이 떠올라 서류를 넣었다. 내일 11시에서 13시 사이에 주소로 오셔서 면접 보세요. 당장 내일 면접을 보러 오라는 문자 메시지였다. 메시지 발신 시간은 새벽 1시. 면접에서는 수상할 정도로 별다른 질문이 없었다. 합격이니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는 말이 전부였다. 영 찜찜해 돌아오는 길에 친했던 교수님과 통화를 했다. 매체 이름을 말하자 교수님은 버럭 화를 냈다.
가만히 기다려!
30분 후에 교수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내가 종종 읽던 음식 잡지에 에디터 자리가 낫다고 면접을 보라는 말이었다. 그렇게 처음 에디터란 직업을 갖게 됐다. 에디터로 입사한 음식 잡지는 일하기에 훨씬 나았다. 작은 회사라 직원끼리 도란도란 사이가 좋았다. 기사를 바로 배당받아 글을 쓸 수 있어서 일도 많이 배웠다. 레스토랑 취재도 많아서 평소 가보지 못한 레스토랑에 가서 촬영하고 음식도 맛볼 수 있었다. 당시 TV에 나오던 셰프를 만나 마스터 셰프 코리아나 냉장고를 부탁해 나온 음식을 맛보기도 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 요리 연구가 같은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다양한 스타일링이나 요리법을 접했다. 유명한 언론사는 아니었지만 역사가 긴 잡지였다. 잡지에 실린 레시피를 보고 직접 요리를 하는 주부 구독자도 많았다. 나는 내 일터가 좋았다. 회사 안에서는 행복했지만 밖으로 나가면 나는 여전히 겉돌았다. 언론 행사나 다른 잡지사와 함께하는 출장에서 특히 그랬다. 내가 일하는 잡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안다고 해도 은근히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들어본 적 있어요.
어머, 거기 아직도 계속 출간해요?
같은 시기였다. 내가 좋아하는 잡지라 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어시스턴트 때 무리해서 밀려났을 때의 기분이 자꾸 찾아왔다. 개인적으로도 그랬다. 나에게 트렌드나 아름다움은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개념이었다. 내 것이 아니었고 크게 관심이 없었다. 브랜드도 잘 몰랐다. 동료가 다가올 일을 기대한다면 나는 지나간 일에 재미를 느꼈다. 시의 적절한 소식을 상업적이면서도 매력적으로 전해야 하는 잡지에 나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분야마다 각양각색의 잡지가 쏟아졌던 1990년대였다면 나에게 맞는 일터가 있었겠지만 인기 있던 잡지도 폐간을 피하지 못하는 2010년대에는 더욱 그랬다. 잡지사에서 2년을 일하고 나서야 나는 직업을 잘못 선택했음을 받아들였다. 지금 일하는 직장을 좋아했지만 꾸준히 구독자가 줄며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경력을 살려 이직한다고 해도 나와 맞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마음속에 잔잔한 불안을 안고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중 시작한 연애에서 나는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
나는 독일의 미술대학을 가려고 해.
애인의 일방적인 통보였다. 사랑에 미쳐있기도 했고 앞으로 진로가 불투명했던 나는 단박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왜 많은 도시 중 베를린을 골랐냐는 질문에서 시작된 내 얘기는 방향을 잃고 줄줄 쏟아졌다. 요나스는 에디터 일을 시작한 에피소드부터 내 독일어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한참 중얼중얼 설명했고 요나스는 참을성 있게 고개를 끄덕거리며 쿵짝을 맞췄다. 이게 다야. 내가 베를린에 온 이유. 아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냥 설명하고 싶었어.
아니야. 나 완전히 이해했어.
절대로 거짓말이다. 나는 요나스가 귀여워서 웃었다.
근데 승진, 그거 알아? 베를린엔 베를리너가 없어.
응? 무슨 말이야?
진짜 베를리너는 브란덴부르크에 살아. 베를린에는 외국인이나 다른 지역에서 온 독일인이 산다고.
실제로 왜 베를린에 왔어? 라는 질문은 내가 독일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인 동시에 가장 많이 한 질문이다. 외국인에게도 독일인에게도 마찬가지다. 베를린은 그런 곳이다. 찾아와서 터를 잡는 곳. 막상 베를린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은 찾기 어려운 곳. 베를리너조차 외로움을 느끼는 곳. 요나스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다.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이지. 에이, 베를린 집값이 너무 비싸졌거든.
그러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베를리너가 아니잖아.
그치?
아무도 신경 안 써. 어차피 아무도 베를리너가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고.
좋네. 나는 정말 좋다고 생각했다.
되너 케밥 알지?
당연히 알지. 되너 케밥은 베를린에서 가장 흔한 길거리 음식이다. 높이가 3에서 5cm 정도 되는 도톰한 튀르키예식 플랫브레드인 피데를 갈라서 사이에 고기와 각종 채소, 소스를 넣어서 만든다. 되너 케밥에 쓰이는 고기는 주로 소, 양 혹은 닭인데 양념한 생고기를 차곡차곡 쌓아 익힌 커다란 고기 덩어리를 커다란 칼로 얇게 포를 떠 먹기 좋게 잘라 빵 사이에 끼워 넣는 게 특징이다. 한국으로 치면 저렴하면서도 든든하게 먹기 좋은 길거리 토스트 같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베를린의 되너 케밥은 한국에서 파는 케밥과 차이가 있다. 우선 피데라는 빵이 가장 다르다. 처음 피데를 먹었을 때 베트남식 바게트를 떠올렸다. 베트남식 바게트는 겉껍질은 바삭하면서 속은 부드럽고 반죽에서 가벼운 단맛이 난다. 피데도 그렇다. 중간중간 박힌 참깨향이 진해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에 퍼지는 고소한 단맛이 일품이다. 보통 약 30cm 지름의 피데를 4등분한 조각으로 되너 케밥 한 개를 만들지만 가게에 따라서 작은 사이즈의 타원형 피데 한 개로 케밥 하나를 만들기도 한다. 래퍼 카니에 웨스트가 줄을 서서 먹었던 가게 무스타파 채소 케밥이 베를린의 대표 케밥 전문점이다. 드물게 직접 반죽한 피데로 되너 케밥을 만드는 곳도 있는데 가격은 비싸지만 값보다 더한 맛이 난다. 채소는 주로 생 양상추, 양파, 오이, 토마토를 쓰는데 종종 튀기거나 구운 파프리카, 주키니, 감자를 넣어주기도 한다. 소스는 매운맛, 마늘, 허브 세 가지가 기본이다. 이것도 가게마다 좀 다른데 베를린에 처음 왔을 때 살았던 집 앞 되너 케밥집에는 소스가 15가지가 있었다. 요거트, 망고, 마요네즈, 토마토, 바질, 민트 등 소스가 아이스크림 가게처럼 진열되어 골라 먹는 맛이 있었다. 크기는 또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케밥의 두 배는 된다. 손바닥 한 뼘 되는 빵에 온갖 재료를 꾹꾹 눌러서 쑤셔 넣는데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침이 고인다. 기본 재료를 좀 더 달라고 부탁을 하면 보통은 추가 비용 없이 넣어준다. 주로 튀르키예 이민자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제의 나라에서 와서 그런지 한국처럼 인심이 있다. 물론 선을 살짝 넘는 농담을 하는 점도 비슷한데 나는 향수가 느껴져 마냥 싫지는 않다.
되너 케밥은 사실 베를린의 음식이야.
요나스는 고개를 쭉 빼고 나를 바라보며 엄청난 사실을 알려주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사람처럼 장단을 맞췄다. 튀르키예가 아니고?
그렇다니까. 베를린이 되너 케밥의 고향이야.
원론적으로 되너 케밥은 튀르키예의 음식이다. 되너 케밥에서 되너는 돌아가다는 의미에서 튀르키예어 돈맥에서 왔고 케밥은 튀르키예어로 구운 고기를 뜻한다. 튀르키예의 원조 되너 케밥은 세로로 긴 꼬치에 고기 덩어리를 꽂아 구운 것으로 부유한 튀르키예인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 고급 음식이었다. 패스트푸드 형태의 현대 되너 케밥은 다르다. 유럽 내 튀르키예 되너 제조협회에 따르면 샌드위치 형태로 먹는 되너 케밥은 1972년 베를린 동물원역 맞은편 가판대에서 카디르 누르만이라는 튀르키예 이민자에 의해 탄생했다고 한다. 카디르 누르만은 1960년에 베를린 장벽이 들어서면서 서독의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튀르키예, 모로코, 그리스 등에서 국가 간 협약을 맺어 노동자를 초청한 손님 노동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전쟁 이후 도시 복구에 정신이 없는 독일의 노동자 무리를 위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되너 케밥을 만들었다. 요나스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알아들은 나는 웃으면서 답했다. 되너 케밥만 진짜 베를리너네. 요나스가 눈을 천천히 껌뻑이며 말했다.
바로 그거야.